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두 장관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2시간 동안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이룰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한러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두 나라 간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미화 3,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이같이 뇌물을 공유한 것은 삼성을 물려받기 위한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더불어 횡령, 재산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실감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하비가 오늘 미 남부 텍사스주에 상륙할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하비가 앞으로 사흘간 텍사스 해안의 많은 지역에서 100cm의 비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미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하비는 현재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으며 텍사스를 강타할 때는 시속 200km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주내 30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비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텍사스 연안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멕시코만 연안 유전지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곳에는 하루 700만 배럴을 정제하는 30개의 원유 정제 시설이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기니, 시에라리온과 아시아의 캄보디아에 대해서 입국 사증, 즉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이들 4개 나라가 미국의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추방하려는 자국민들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을 늦추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외국인 추방 활성화를 위해 해당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두 차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미 국토안보부는 국무부에 에리트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캄보디아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던 자국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오늘 이슬람 무장 세력이 경찰 초소를 습격해 적어도 32명이 숨졌다고 미얀마군이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11명은 군인과 경찰입니다. 미얀마 당국자들은 무장 세력 150여 명이 20여 개 경찰 초소를 습격하고 군 기지 침투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힝야족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불교도인들과 소수인 이슬람교도, 로힝야족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오늘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재임 중 쌀 수매 과정의 비리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잉락 전 총리가 몸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9월 27일을 다음 공판일로 정한 가운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잉락 전 총리에게는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명에서 잉락 전 총리가 숨었거나 도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프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도 기자들에게 잉락 전 총리가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대자연은 인류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우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죠. 그래서 미국은 국립공원 관리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연과 역사를 보호하고 관리해 왔는데요. 바로 오늘이 이 국립공원 관리국이 탄생한 지 꼭 10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16년에 생겨난 이 국립공원 관리국은 가장 오래된 서부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콜로라도 로키산 국립공원, 또 동부의 셰넌도어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또 역사적 유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 국립공원을 찾아 학술 연구도 하고 자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오늘 미 국립공원관리국 탄생 101도를 맞아서 축하하는 뜻에서 미국 내 모든 국립공원이 일제히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막바지 여름을 즐기고 자연 보호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8월 26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8도, 신의주 16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16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되고요. 함흥 14도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15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앤드류 피터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After All These Years 함께 감상해 보시죠.
Take me by the hand into a land of green and gold, and you never let go, you never let go. Well, after all the years have gone and I have grown old, I'm gonna go home to the arms of a father who never let me go after all these years. That's all that I k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한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기술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 시절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살아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이어서 인도 정부의 주민 생체 정보 수집에 법원이 제동을 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받았다고요?
네. 올해 초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에게 이 433억 원, 미국 돈으로 약 3,85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특별검사 측이 기소 근거로 삼은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횡령과 함께 이 국외 재산 도피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특검이 구형한 12년형보다는 형량을 줄여서 5년형을 판결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삼성의 전직 고위 간부들도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자, 삼성 측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부회장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곧바로 사면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오늘 선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세계 각국에서 오늘 선고 공판에 높은 관심을 보였죠.
네, 미국의 CNN 방송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고요. 중국관영 CCTV도 서울을 연결해서 선고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은 세기의 재판 같이 눈에 띄는 제목을 뽑으면서 이재용 부회장 실형 선고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 내용과 함께 한국의 고질적인 정경 유착이 드러난 사례라는 해설을 붙인 보도가 대다수고요. 이 총수의 공백에 따른 삼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 언론부터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미국의 보수적인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한국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순간이라고 오늘 판결 의미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전쟁 이후에 나라를 가난에서 건져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정부와 법원에서 특별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고요. AP통신은 관련 사건에 대한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 것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들은 거대 기업의 총수가 실형을 받은 데 초점을 맞췄군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동안 거대 기업에 약한 처벌을 내렸던 역사를 깨뜨린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신문 가디언은 한국에 그동안 355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깨졌다고 전했는데요. 355법칙이란 재벌 총수들이 무슨 일로 기소되든 받을 수 있는 최대 역량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징역 3년에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하는 집행유예 5년이 한계라는 뜻인데요. 이번에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5년 동안 감옥에 머물도록 판결해서 그간의 관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네. 자,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예, 주요 외신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 뇌물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에 비춰서 훨씬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이 진행된 옆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재판 도중에 변호인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유죄 소식을 전해 듣고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진 것으로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는 10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 국민적인 관심이 또 모이고 있어서요. 이 재판부가 텔레비전 생중계를 허용할지도 주목됩니다.
예. 자, 오늘 판결에 대한 한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히려 처벌이 약하다는 쪽이 있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이 5년형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법원이 재벌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재현한 것이라고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이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보수단체인 육사총구국동지회의 이대훈 부회장은 이 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계획은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의 돈과 편의를 제공한 것이 강요와 공갈의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이 부회장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판결 후 변호인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 혐의자들이 세 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요. 이 특별검사 측은 2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를 했군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네 번째 전화통화를 했다고 양국 정부가 소개했습니다. 이 두 정상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삼각 공조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는데요. 이 밖에 한일 과거사에 대한 문 대통령 최근 발언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베 일본 총리가 우려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내용인지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당시 끌려가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거나 노역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회견 직후에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양국 국교 정상화 당시 맺었던 청구권 협정과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라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문 대통령에게 직접 의의를 제기한 겁니다.
예. 자, 아베 일본 총리의 입장은 뭔가요?
일본 언론이 전한 오늘 양국 정상 통화 내용에 따르면요. 아베 총리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안을 비롯한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문 대통령의 징용공 발언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회견에서 밝혔던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만 이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두 나라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정상의 입장 차가 확인된 청구권 문제 쉽게 좀 가라앉지 않을 것 같군요.
네.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회견에서 이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해서 이 노동력을 활용했던 회사들에게 민사적인 보상과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강조했는데요. 이 성적으로 착취당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문제도 1965년 양국 국교 정상화 당시 맺은 청구권 협정 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새롭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문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앞으로 일한간 중대한 현안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예, 일본 쪽에서는 이미 다 해결된 일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최근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015년 양국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무효로 선언했고요. 일제의 강제 노역에 종사했던 징용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가 인기를 끌면서 두 나라 관계가 긴장된 상태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부딪히는 양국의 입장이 조만간의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양국 언론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새로운 문제 제기는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징용공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렸군요.
네, 인도 대법원이 목요일 이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 인증 정보 체계를 구축하려던 인도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예, 자, 생체 인증 정보 체계라는 게 뭔가요?
나라마다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 있죠. 미국은 주로 운전면허증으로 간단한 신분을 증명하고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보통 고유의 식별번호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얼굴 사진 등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고 이 땅이 넓어서 체계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갖추지 못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인도에서 구축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정보 외에 열 손가락의 지문과 이 두 눈의 홍채 정보까지 수집하는 생체 인증 등록 의무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든가 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인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의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모디 정부는 그동안 사생활은 기본권이 아니고 보다 나은 통치와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주민등록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이 전에도 사생활과 관련해서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1954년과 62년 두 차례 인도 대법원이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이번에 그 입장이 법원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인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생활은 생명권과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에 내포된 일부이고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전문가들은 민권에 관련한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법으로 범죄시하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인도 대부분의 주에서 금지하고 있는 쇠고기 식용 그리고 음주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내무부가 현재 정해진 국가 기념물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특정 기념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8개월 만에 사형이 처음으로 집행됐는데요. 새로운 약물 사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복권 당첨금 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7억 5,900만 달러의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무부가 그동안 국가 기념물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검토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이 어제 국가 기념물 변경에 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는데요. 현재 지정된 국가 기념물을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념물의 범위를 줄일 것을 권고했고요. 석유나 가스 시추, 광산 개발 등 일부 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번 내무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죠?
네. 지난 4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념물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내무부는 이에 따라서 27개 국가 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국토를 국가 기념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막대한 연방 영토를 차지하게 했다며 비판하면서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주와 주민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와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시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자원개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구역에서 자원을 캐낸다거나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건데요. 앞서 징키 내무장관은 국가기념물 지정으로 인해서 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국가기념물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국립공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국가기념물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 또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160개가 넘는 국가 기념물이 있습니다. 국립공원하고 다른 점이라면 규모가 좀 더 작다는 점이고요. 국립공원은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국가 기념물은 대통령 권한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임 대통령들이 지정한 국가 기념물들을 폐지하지는 않지만 일부 규모를 축소하겠다 내무부가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념물이 축소 대상에 올라 있습니까?
네, 징키 장관이 구체적으로 기념물을 언급하진 않아서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서 징키 장관은 유타주에 있는 베어스 이어스 국가 기념물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언덕 두 개가 곰의 귀처럼 서 있다고 해서 이 베어스 이어스라는 이름이 붙은 곳인데요.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그 외 역시 유타주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절벽과 계곡 또 고고학적 유적지로 유명한 이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란티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메인주의 캐타딘 숲 등이 축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징키 장관이 보낸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현재 일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국가기념물 지정이 철회될 것을 우려해 왔는데요. 이번에 철회되는 것은 없으니까 일단 최악의 사태는 면한 것인가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Bears Ears 지역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미국 원주민 단체는 만약에 이 Bears Ears 국가기념물의 범위가 조금이라도 축소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비해서 법정 다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Bears Ears 국가기념물 지정 철회 운동을 벌여왔던 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노엘 하원 의원은 좋은 타협안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18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어제 저녁에 53살 백인 남성 마크 어세이 씨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어세이 씨는 지난 1987년에 이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란 곳에서 30대 흑인 남성과 20대 중남미계 혼혈 남성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플로리다주에서 백인 남성이 흑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형 집행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 지금까지 사형 집행에 사용된 일이 없는 이 새로운 마취제 애토미데이트가 처음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형은 약물 주사 방식으로 실시됐는데요. 이 약물 주사 처형에는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이 마취제, 신체를 마비시키는 약물, 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약물이 사용되는데 그중 첫 단계에 새로운 약물 사용이 시도된 겁니다. 플로리다주 교정국은 이날 사형 집행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미국에서 약물 주사 처형에 사용되는 약물을 놓고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사형 집행에 널리 사용됐던 미다졸람이라는 마취제가 제대로 들지 않아서 사형수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다졸람 사용이 잔인한 방식의 처형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소송이 제기됐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사형 집행용으로 이 미다졸람을 공급하길 거부하면서 약물을 구하기 힘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플로리다주가 새로운 마취제 사용을 시도한 겁니다.
네, 이 새로운 약물 사용에 대한 저항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어세인 씨의 변호인들은 애토미데이트를 사용했을 때 환자들에게 고통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어세이 씨가 사형 집행 과정에서 고통을 느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 약물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예, 플로리다주의 사형 판결 방식을 놓고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 플로리다주에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아니라 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플로리다 주의회가 앞으로 사용 판결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자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 파워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에 당첨금이 무려 7억 5,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복권 추첨 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요. 지난 6월 이후 20회 넘게 계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네. 자, 그럼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네, 메이비스 완지크 씨로 지역 병원에서 일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지크 씨는 가족들의 생일로 6개 숫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입니다. 벼락을 8번 연속해서 맞을 확률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요. 지난해 1월에는 파워볼 1등 당첨금이 역사상 가장 높았긴 했지만 당첨자가 3명이 나왔기 때문에 3명이 나오면서 한 명당 무려 16억 달러씩을 가져갔었죠.
예. 자, 이렇게 당첨금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기도 하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복권이 인기를 끌었던 걸까요?
네, 로저 던스텐 씨가 저술한 미국의 도박 역사라는 책을 보면 1600년대 초기 식민지 지대부터 복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 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최초로 세운 곳이죠. 이 제임스타운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복권을 발행했다는 건데요. 다만 엄격한 도덕성 그리고 신앙을 강조하는 청교도들이 통치했던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주는 복권은 물론이고 그 어떤 종류의 도박도 금지됐었고요.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도박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확 천금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복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13개 모든 식민주들이 자금 조달 차원에서 복권을 발행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한때 복권이 불법이었던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복권과 관련해서 각종 추문이 나오고 또 기독교 신앙적으로 복권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844년부터 복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에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미국 내 여러 주들 가운데 델라웨어와 루이지애나 이렇게 두 주를 딱 제외하고는 미 전역에서 복권이 사라졌었죠.
예. 자,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다시 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1934년에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복권 발행을 시작했고요. 30년 후에는 뉴햄프셔주가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네바다 등 6개 주를 제외한 44개 주, 그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가 복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여러 주에서 통용되는 전국 차원의 복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워볼, 메가 밀리언인데요. 이 두 복권은 44개 주에서 모두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사는 만큼 당첨금도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복권 판매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로이터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복권 판매액은 17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44개 주 가운데 11개 주는 이 법인세보다 이 복권 판매로 걷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고 할 정도인데요. 대부분 주에서 복권 판매 수익은 공립학교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텔레비전 생중계 연설을 통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년 전에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파병을 시사한 것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된 9.11 테러.
It appears that there is more and more fire and smoke enveloping the very top of the building and As fire crews, oh my God!
That looks like a second plane.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테러 분자들이 미국 여객기 넉 대를 공중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와 워싱턴 D.C. 외곽의 국방부 청사 등을 공격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무려 3천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가득 태운 비행기가 뉴욕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건물에 그대로 돌진해 폭파되는 모습은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 끔찍한 공격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주도로 감행된 걸 밝혀내고 아프간 정부에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아프간의 당시 탈레반 정권은 이를 거부합니다.
아프간과의 전쟁 돌입.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and military installations of the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9월 18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무력 사용 승인 결의안에 서명하고 아프간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도 미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0월 7일 미국은 영국의 지원 속에 Operation Enduring Freedom, 줄여서 OEF, 항구적인 자유작전이라고 명명한 군사작전을 공식 개시합니다.
탈레반의 퇴각과 UN의 개입.
군사작전 개시 한 달 만에 아프간 북부 도시 마자르이 샤리프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주요 도시들을 속속 함락시켰고요. 아프간 동남쪽 토라보라 산악지대에서 2주간의 격전 끝에 칸다하르까지 장악하면서 2001년 12월 탈레반 정권은 붕괴합니다. 유엔도 독일 본으로 아프간 파벌들을 초청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들어갔는데요. 이 본회의에서 아프간 파벌 대표들은 파슈툰족 출신인 카르자이를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 추대하고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도로 국제 평화 유지군을 아프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합니다.
반전 세력들의 계속되는 공격.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한창일 때 9.11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카에다 주요 지도자들은 산악지도로 피해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던 전쟁은 종족 간의 유혈 충돌로 비화했고요. 아프간 전역은 전쟁 전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미국과 연합군은 2002년 3월 지상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아나콘다 작전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은 미군 2,000명, 아프간군 1,000명이 투입된 대규모 첫 지상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중대 전투 종료 선언과 아프간 정부 수립.
2002년 6월 아프간은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카르자이 과도 정부 수반이 임시 정부의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아프간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무렵 미국 후에도 아프간 재건과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8개년 계획으로 380억 달러 지원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5월 1일 도널드 럼스펠즈 당시 미 국방 장관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하고 미국의 중대 전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반면 나토의 역할은 보다 확대되는데요. 수도 카불을 중심으로 벌이던 국제 평화 유지군의 활동 영역도 더 확대됐고요. 병력도 초기에 5천 명에서 나토 28개 회원국을 포함해서 42개 나라 6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프간 사상 첫 국민 투표와 빈 라덴의 재등장.
2004년 10월에 아프간 국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카르자이 임시 대통령을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새 아프간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오사마 빈 라덴이 아랍권 위성방송인 알자지라에 등장해서 부시 정부가 9.11 테러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나라를 재건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이를 입증하듯 카르자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아프간에 계속된 혼란.
2005년 10월에는 전국에서 600만 명이 참가하는 총선까지 치르지만 아프간의 전국은 쉽사리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비롯한 유혈 참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외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27건이었던 테러 공격이 2006년에는 무려 1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제사회 연합에도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나토는 2008년을 목표로 아프간 군에게 임무를 이양하기로 하고 철수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합니다.
오바마 정부와 아프간 안정화를 위한 새 전략.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9년 8월 기준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은 6만 명에서 6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미군은 파키스탄에 은신 중이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Today I'd like to update the American people on the way forward in Afghanistan and how this year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아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의 사망을 기점으로 2014년 말까지 전 병력을 거의 철수시키고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는데요. 하지만 아프간의 치안이 나아지지 않자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철수 일정표를 다시 발표합니다. 아프간에 남아있는 9,800명 병력을 2016년 말까지 5,500명으로 줄이는 등 단계별로 철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8,400명을 잔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잔당 세력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까지 늘면서 아프간의 치안이 여전히 불안한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프간 전략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집권 전인 지난 201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두고 돈 낭비라고 비판했고 2013년에도 아프간에서 미군 병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지역의 안보가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아프간 전략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weary of war without victory.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승리 없는 전쟁에 지쳤다면서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추가 파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레반 세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새 아프간 전략에 대한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두고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은 옳은 결정이고 마음이 놓인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구체성 없이 의구심만 키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밖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미군의 도움 없이는 탈레반 잔존 세력과의 전투에 버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프간 정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미군과 함께 현지에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략을 반겼습니다. 반면 탈레반 은신처 제공 의혹을 산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이 위협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탈레반도 미군이 구체적인 철군 시한을 제시하지 않으면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아프간 전쟁 비용은 8,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그동안 1,800명이 넘는 미군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nose. On the nos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no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잠깐 아침 먹을까?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그러고 싶은데 고객과 미팅이 있어. 정확히 7시에 도착할 거거든. 이라고 하자 저는
Oh, no problem. We can grab breakfast next time.
Hey, 괜찮아. 다음에 먹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no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nose, N-O-S-E, nose, on the nose. On the nose simply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It's often an exact amount of money or time. On the nose는 정확히라는 뜻입니다.
숫자나 돈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on the nose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can't have breakfast with me because his client will be at his office at 7 o'clock on the nose. That means he will be there 7 o'clock on the dot.
본문에서 제이슨은 고객이 정확히 7시에 오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라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나 금액이 정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on the nose, on the nose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Peter's guess was on the nos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Peter의 추측은 정확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My estimate of the cost of the project was right on the nose.
는 내가 그 계획에 관해 예상했던 비용은 아주 정확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On the nose.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Let's review. On the nose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On the nose. On the nos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존 메이어가 부른 Daughters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like a maze.
where all of the walls are continually change. And I've done all I can to stand on the steps with my heart in my hand. Now I'm starting to see maybe it's got nothing to do with me. Fa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s. Daughters will love like you do. Girls become lovers who turn into mothers. So mo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s to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4년 8월 25일 오늘. 프랑스 수도 파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 4년여 동안 독일군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연합군과 프랑스군은 프랑스 파리로 진격했고 마침내 1944년 오늘 독일군의 점령하에 있던 파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사흘 전 연합군의 파리 진격을 우려한 히틀러는 파리 주둔 독일 사령관인 폰 촐티츠에게 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촐티츠는 인류 문화의 보고인 파리를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 두려워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촐티츠는 하루 전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해방을 맞이한 파리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프랑스 삼색기를 흔들고 프랑스 국가인 라마르세이즈를 부르며 해방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1828년 8월 25일 오늘.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우루과이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서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북쪽으로는 브라질과 접한 우루과이는 16세기 초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후 1811년 우루과이는 독립운동가인 호세 아르티가스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인 결과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816년 브라질을 지배해오던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의 반다 오리엔탈 지역을 침입해 이 지역을 브라질에 병합시켰습니다. 이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 우루과이는 이 시기를 틈타 1825년 8월 25일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독립을 막게 되고 우루과이 서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1828년 영국의 중재 아래 끝나게 되고 결국 같은 해 오늘 우루과이는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 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